실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치유함을 얻기도 하고요, 힘을 얻기도 하는데, 실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이 실은 이 시편 가운데 찬양했던 그 내용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본다라면은 실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1편을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1편을 통해서 실은 시편 전체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아마 명절 때 가족, 친지들 같이 모여서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줄로 압니다. 다들 그렇게 모였을 때 보통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누구는 야 이렇게 이렇게 잘 됐다더라. 야, 누구는 뭐 승진했다더라. 야, 누구는 무슨 일이 이렇게 잘 되었다더라. 야, 누구 애들 자녀들은 뭐가 이렇게 잘 됐다더라. 뭐 이런 별의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보니까 야, 복 있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승진을 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남들이 갖지 못한 성공을 얻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야, 저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랜만에 우리 화랑이가 휴가를 하는데 군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저녁 다가오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세상 기준이지요. 그것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복 있는 자,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과 틀을 갖고서 야, 그 기준이 되어지면, 그 틀이 되어지면 복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편 3절 가운데 복 있는 그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무언가 성공을 얻었으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향하여서, 재물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렇게 하면은 무언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냐. 때로는 그것이 남을 해하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지라도, 야, 저렇게 해서 내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 서기를 잘해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내년 되면은 이제 또다시 이렇게 선거가 있죠. 벌써부터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줄에 설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나타냅니다. 자꾸 말을 해서 허황된 말을 해서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높이지요. 남은 자꾸 낮추고요. 자기를 자꾸 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큰 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면 내게 유익이 될 줄 알고 무언가 말을 잘 해가지고 누군가 말을 속여가지고 무언가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가지고 무언가 얻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자리 위치 따지지 않습니다. 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준이 나와 있죠. 2절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어요. 낮과 밤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형통한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시내 물이 마르지 아니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마르지 아니에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습니까? 늘 사시사철 이 영양분을, 물을,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이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형통한 사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기준 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묵상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묵상, 혹시 성경 중에서 약간의 이 각주 주석이 달려있는 책들이 있으면은 묵상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읊조리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읽었듯이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를 내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꼭 소리 내어서 읽으라는 말입니까? 물론 소리 내어서 읽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책을 이렇게 눈으로 싹 보고서 넘어가면은 보통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에 우리 여러분들 책 열심히 보잖아요. 그런데 시험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만 그랬습니까? 저는 시험 지나고 나면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 시험 때까지만 남아있어라 이거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만 내 머리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어라. 갖다가 옮겨 쓰게 뭐 이런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왜냐? 그냥 대충대충 보는 겁니다. 후다닥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눈으로 봐가지고 빨리빨리 좀 더 많이 집어넣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든 말든 일단은 빨리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독을 하지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줄을 쳐가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서서 몸을 흔들면서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깊이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볼 수 있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소리 내어서 읊조리다 단순히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깊이 깊이 정독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묵상,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포효하는 게 아니에요. 하품하는 게 아닙니다. 먹이를 두고서 으르렁거리는 그것을 말해요. 맹수가 먹이를 두고서 으르렁거릴 때 언제 으르렁거립니까? 잡기 전에는 으르렁 안 거려요. 이 눈치채면 도망가니까요. 언제입니까? 먹이를 딱 잡았어요. 근데 이 맹수가 실은 뭐 우리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맹수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면은 안 먹고 있다가 배고프면은 이제 사냥 나가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며칠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맹수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많고 이렇게 늙게 되어지면은 짐승은 이제 못 잡잖아요. 먹이를 못 잡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수가 너무 굶주려 있는데 너무 이제 이 그 굶주려가지고 힘은 없는데 겨우겨우 먹이를 잡았어요. 근데 이 먹이가 있으면은 다른 맹수들도 있잖아요. 와서 뺏어먹는 게 편하니까 뺏어오려고 하는데 그거 뺏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못 뺏기는 겁니다. 왜냐? 이거 빼앗기면 다시 먹이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못 잡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각인시키지 않으면 놓치면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의 단어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받은 말씀 얼마나 갑니까? 수요일까지 가면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해보면은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문을 쓰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그 말씀 붙잡고서 나름대로 계속 묵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날 말씀 받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딱 예배 마치고서 여기 문 밖에 딱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으르렁거리다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내 생명이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세 번째 무슨 뜻이 있습니까?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묵상은 경영하다. 무엇을 경영하는 겁니까? 내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묵상입니다. 그냥 말씀을 받고서 아 어떤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은 말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흔들리고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강단에서 받는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됩니까? 아, 좋은 말씀 들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11시 예배 때 제 말씀을 받으면서 결론으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실천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걸 가지고서 내 삶을 경영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말씀과 나 사이에는 갭이 생겨요. 거리가 생깁니다.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현장에 나가서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로 살아가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다윗이 누린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린 것입니다. 다윗의 묵상의 방법이지요.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좀 옆에 계신 분들 눈을 좀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눈을 좀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세요. 임마누엘을 누립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다윗의 생이지요. 다윗이 소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이 다윗이 그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야 멋있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가운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그 가운데서 기름을 부으려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첫 번째 이 아들이 딱 나오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얼른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죠. 그가 아니다. 좀 기다려라. 사무엘이 볼 때에도 야 참 왕이 될 만큼 키도 크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고 둘째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고 쭉 지나가는데 일곱째 기름을 안 붓고서 있는데 더 이상 없는 거 있죠.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 저기 말재가 하나 있는데 좀 못 나가지고 키도 작고 키도 크다 말아가지고 저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목동. 소년 때의 이 다윗. 그런데 이 목동으로서 있을 때의 다윗이 무엇을 누렸느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위치가 없으면,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위치가 있어야지 뭘 좀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데, 목동에서,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목동이 돼봐야지 알아요. 자, 목동이 안 됐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목동이 안 돼봤으니까요. 목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일단은 목동이다, 목자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목자와 양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양이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양이 이렇게 막 털이 있잖아요. 이 하얀 양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도 이렇게 털에 완전히 휩싸이는 이 양이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양이 얘 때를 따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털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중간에 빠져가지고 털을 못 깎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털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가 있대요. 양이. 굉장히 보니까 연약한 동물이에요. 우리 양이 너무 순하고 착하고 이쁘게만 보는데 이 양이 털만 이 못 깎아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동물인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얼른 털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털이 이렇게 많은데 털을 갑자기 이렇게 깎아주면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연약한 동물. 참 이 양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착한 건지 순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이 양이 굉장히 이렇게 눈이 그 시야가 잘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이 양이 보통 앞에 양이 있으면 그 양 이렇게 뒷꽁무니만 보고서 쫓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맨 앞에 가는 양이 있으면 그 뒤로 이제 그 엉덩이에다가 얼굴 대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만약에 이 양이 앞에 가는데 맨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오라 보니까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딱 멈추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면서 가다가 멈추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박으면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래요. 참 착한 건지. 양이 어느 정도냐? 이 양이 게으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이 있으면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만 가만히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풀을 이렇게 뜯어먹는데요. 뜯어먹는데 자 풀을 다 여기 뜯어먹었으면 이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옆으로만 옮기면 이제 풀이 있잖아요. 뜯어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을 다 뜯어먹고 풀이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는답니다. 양이. 그래서 양 우리에다가 왜 염소를 집어넣는지, 왜 개를 집어넣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자꾸 들이받아야지 이 양이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딴 데 가지고 풀도 뜯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자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인 거 있죠.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 때에 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저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청년 때의 다윗입니다. 이 청년 때의 다윗 어땠습니까? 이 청년 때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10대 후반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위치가 높아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이제는 장군이 되어지잖아요. 이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왜냐? 다윗이 이제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가 되어져요. 도망다닙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도망다니는 거 있죠. 이 사울 왕이 그 당시 때에 군사 3,000명,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30만 명 정도 되어지는 병력이에요.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위급합니까?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생기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찬양하죠. 그것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해서 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있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이런 찬양들을 하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나라, 자기가 죽인 저 장군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피해가지고 미친 척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나중에 장년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왕이 되어지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외친 것이 우리가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재현하자 이러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하는 거 있죠.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신복, 자기의 귀한 신하 우리아의 이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세워서 죽이잖아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다윗의 노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많은 아들들이 생기고요, 자녀들이 생기고요,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아주 멋진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압살롬.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 있죠. 이제는 오히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욕합니다. 저주받은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욕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말합니다. 주여, 왕이여, 저것을 쳐서 죽일까요? 그렇지 아니하다. 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반역을 이제는 평정하게 되어지고요.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지을 언약을 전달하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생 자체를 다 돌아봤을 때 잘난 것이 있느냐? 물론 우리보다 잘난 게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실수한 부분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다. 어떤 이 비밀을 누렸습니까? 다윗이 누린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시편 23편을 같이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전혀 이 악인들의 그 해를, 악행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함께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은 아주 위대한 장수가 되었을 때나 아니면은 도망자가 되었을 때나 다윗은 나이가 적을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나 똑같이 누린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 이것을 누린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니까 반드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큰 언약이에요. 이 악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완전히 멀어진 만날 수 없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겠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악한 사탄을 이길 수도 없어요.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피제사, 희생제사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잖아요.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가려고 합니다. 보내주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나가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 후손의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을 사무엘과 다윗은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역대상 17장 1절 가운데 나는 저 백향목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찢어진 휘장 가운데 있구나. 언약궤와 성전의 언약으로 붙잡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곳,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해서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천주교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닫도록 어떻게 합니까? 바꿨잖아요.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가 당연히 잉태하지요. 결혼한 여자가 당연히 아이를 낳지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이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게 비과학적입니까? 아니에요. 초과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돼요.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드의 비밀,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잘 들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실패해요. 이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다윗이 누렸던 비밀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늘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다윗이 가진 비밀입니다. 시편 5편 3절 가운데 내가 아침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그냥 조금 내가 주고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강단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침에. 시편 55편 17절 가운데 내가 저녁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정오에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아침과 밤에 그리고 낮에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묵상했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실 때 학교로 가실 때 현장으로 가실 때 무엇 하시느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녁에 무엇 하시느냐? 하루의 일과를 쭉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춰보고 반성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정신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소통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은 무슨 수업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어디에 갑니다. 계속 그렇게 소통을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익히시는데 그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 복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시냇가의 신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응답, 증거가 넘쳐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다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세요. 왜 좀 서로 어색합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누렸던 이 임마누엘의 비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 청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틀로서는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들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들이 전부 다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